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로 밝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골로새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앞서 4장 2절에서 6절에 마지막 당부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이 이제 7절에서 18절로 오면 여러 형제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전하십니다. 인사말로 시작해서 인사말로 끝나요. 거의 모든 서신들이 다 그렇죠. 처음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에는 누구를 언급하시며 첫 인사를 전하셨을까요? 1장 1절에 보면 1장 2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시면서 처음에는 디모데를 언급하시며 첫 인사를 전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그 밖에 여러 형제들과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시는 형제들과 동역자들의 그 이름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을 각자의 이름보다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요. 이 이름들이. 그렇죠?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두 사람이 나와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 이 이름들이 사실 이렇게 어떤 이름들은 많이 들어본 이름도 있고 어떤 이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기억하셔야 될 이름들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에도 나오는 이름들이 많아요. 처음에 나오는 이름들은 이 두 이름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제가 7절에서 9절을 다시 읽을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구절을 잘 들어보시면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특별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임무를 사도 바울이 주었던 자들이에요. 어떤 임무를 맡기셨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 서신을 전달하는 임무를 이 두 사람에게 맡겨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시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누구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편지만 전달했던 자들인가? 이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가르쳐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마치 사도 바울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보면 그가 사도 바울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대신 사도 바울처럼 알려주고 사도 바울이 하듯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가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과 똑같이 보내시는 자가 이 두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네시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두기고와 함께 보내는 자가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시죠? 그가 원래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란 누구예요? 이 서신을 받는 골로새인들. 즉, 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사람이었다는 거죠. 골로새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죠. 이 골로새 지역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성도 가정의 노예였던 자였습니다. 슬레이브. 그러다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도망친 후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회심하게 되어 이제는 사도 바울의 형제와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다시 골로새 교회로 보내어지는 겁니다. 이 두기고와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마치 사도 바울이 가는 것처럼 보내어져서 사도 바울에 관한 일을 대신 알려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는 따로 서신 하나를 더 써서 전달하게 하세요.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그의 주인이었던 자. 그 서신의 이름이 뭐죠? 빌레몬서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비록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큰 죄인이지만 이 빌레몬을 다시 용서하고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내용이 그거죠. 이 오네시모 노예였고 너에게서 도망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로 받고 용서하고 화목하라. 그리고 나서 다시 사도 바울에게로 보내달라.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여 종역자로 여기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그들을 보내시며 계속해서 복음 사역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느 정도로 귀히 여기시는가? 마치 사도 바울 자신처럼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것처럼 이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어오는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룹인데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더라도 밖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형제들과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안 인사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시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 총 6명의 이름이 나와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10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섯 명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리스다고, 두 번째는 마가, 세 번째는 예수인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바브라. 다섯 번째로는 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마.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있죠. 첫 번째로 아리스다고는 어쩐 자였느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오는 마가. 마가는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복음을 쓴 분입니다. 당시 바나바의 사촌. 그렇죠?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는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동역자였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시면서 이들의 특징을 한 가지 알려주세요. 다 할례당. 할례당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할례를 받은 자들.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Jewish people, 할례당이라는 표현. 그래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는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에바브라, 누가, 대마는 반대로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12절에 보면 에바브라, 우리가 잘 알죠? 골로새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사역한 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죠.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너희에게서 온 자라. 즉 에바브라도 원래 골로새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에서도 복음 사역으로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빌레몬서하고 연결을 해보면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연결이 되죠. 같이 보내는 거니까. 이 에바브라도 당시 사도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혀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뭐하고 있었다고 해요? 너희를 위해 골로새 교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간구하였다.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에바브라의 문안 인사를 함께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자가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의 문안 인사를 전하시는데 누가는 우리가 잘 알죠? 무슨 책을 썼죠? 성경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분으로 오늘 본문에는 사랑을 받는 의원이다. 즉 누가의 직업은 뭐라는 거예요? 의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데마라는 자가 나와요. 데마의 문안 인사를 전하시는데 대마는 당시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떠나는 자예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이 이 여섯 명이에요. 첫 번째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번째 그룹은 이 세 명의 유대인과 세 명의 이방인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또 감옥에도 갇혀 있는 자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서신을 읽고 있을 성도들, 그리고 나중에 이 서신을 함께 읽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안하시며 그들을 동역자로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먼저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전달받은 이 서신을 다 읽은 후에 어디로 보내라고 하셨죠?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눈바라 하는 여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서 읽혀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서신을 그곳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앞에 나왔던 두 사람, 그 이후에 나왔던 여섯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골로새 성도들까지도,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까지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여기시고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웃 교회에 전달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몬만 특별히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온 골로새 성도들을 다 그와 같이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언급하세요. 아기뽀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에게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라.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끝까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의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친필 인사가 이제 마지막 한 구절에 들어가죠. 사도 바울이 자기 친필로 문안하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신의 매인 것을 기억해달라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전하시며 서신을 마치십니다.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7절부터 18절의 구조를 이제 아시겠죠?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7절에서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 서신을 전달하게 하신 두 사람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절에서 14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거나 감옥에 갇혀있는 동역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문안 인사를 전해주시고 마지막 15절에서 17절에서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부르시며 그 서신을, 골로새서의 서신을 다른 지역 교회에도 보내어서 읽혀지게 하라고 부탁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는 자기의 친필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십니다. 대충 구조를 다 아시겠죠? 이걸 알고 계셔야 다음 시간까지 연결이 됩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개인의 개인적인 인사말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인사말까지도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 인사말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이 인사말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맞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편에서는 개인적인 인사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천국 복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 깔려 있는 형제와 동역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Brothers and co-workers, fellow workers.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의 형제와 동역자들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사도 바울의 형제와 동역자로 보내시며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웃교회의 서신까지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임무와 사명을 그저 혼자서 이뤄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 혼자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한 형제로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따라서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이 이루어져 있는 영광의 현실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모든 성도들을 다 자신의 형제와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4장 2절에서 6절에서도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비록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로, 다 복음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부탁하시죠. 복음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 즉, 복음사역의 기도로서 함께 참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두 가지로 conducting and speaking, 그렇죠? 행함과 말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복음사역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즉,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동역자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언급하실 때에 꼭 같이 붙는 말들이 있어요. 한 형제된 자, 함께 종된 자, 함께 일꾼된 자, 함께 갇힌 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들. 사도 바울에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로서로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사도된 자신을 더 높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한 형제, 함께 종된 자, 함께 일꾼된 자, 함께 갇힌 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 똑같이 동등한 형제요, 동등한 동역자들로 여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형제와 동역자기 이전에 누구의 형제와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형제와 동역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도 다 서로서로에게 한 형제, 한 종, 함께 일꾼된 자, 함께 갇힌 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아니 누가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족한 우리조차도 한 형제로, 한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에 나의 형제와 나의 동역자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당시에는 사도의 직분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만 이제 교회 역사가 흐른 후에 지금 우리에게는 사도는 없지만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직분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따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속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를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직분자들의 사역도 따로 구별해 주셨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굳게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한 동역자로, 한 형제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워주신 새 언약의 공동체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와 동역자로 부르시는 자들,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고 자기 자신처럼 보내시는 그런 자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중에는 물론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같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 같은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모이게 했던 눈바라는 여인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또 누구까지 참여되어 있죠? 전에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주인이건 다 한 형제요 한 동역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의 공동체의 복된 현실입니다. 아니, 그 새 언약의 공동체가 가리키고 있는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부르신 자들, 거기에는 더 이상 세상적인 차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동등한 예수님의 형제와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도 그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고 자기 자신처럼 보내신다는 거죠. 자기 자신처럼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자기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형제요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Ambassador of Christ.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신이라는 뜻이. 대사라는 뜻이죠. 천국의 왕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삶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6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Co-worker with God. 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역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자신을 바라보십니다.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이방인이건 여인이건 노예건 모든 세상적 기준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자신의 형제여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처럼 보내시는 거죠. 누가 하시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든. 성도 여러분, 이 데오빌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곳.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남자건 여자건,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차별이 전혀 없이 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속한 한 형제들이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서로를 형제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듯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달라도 여기에서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가장 복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압기뽀라는 자에게는 주시는 말씀이지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끝까지 이루라. 여기서 직분으로 번역된 단어가 서비스라는 단어예요. 섬김. 주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와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섬기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교회에서 이 섬김을 끝까지 이루라. 아기뽀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소명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도 여기에서는 같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같기 때문에. 다 다르고 다 뭐 구별돼도 여기만 오면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부르신 이도 그리고 이 부르심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지만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만 맡기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혼자만으로 완전한 몸은, 한 지체만으로 완전한 몸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들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부르십니다. 남자건 여자건, 부자든 가난하건, 많이 배웠던지 적게 배웠던지, 건강하던지 아프던지, 연세가 많던지 나이가 어리던지 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동역자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각자의 주어진 위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형제와 동역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한마음 한뜻을 품고 서로의 짐을 지고 분명히 부족하죠. 각 지체만 보면. 그러니까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체 하나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메꿔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거예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꿔주시면서 같이 교회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무슨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CEO 그룹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 세우라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를 세우라는 겁니다. 진리 복음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이 세상에 어떤 차별도 없는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든든히 세워주고 천국 본향까지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무슨 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로 동역자들로 여겨주십니다.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이뤄주신 현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서신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없더라도 니네가 머리를 잘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하고 성공적인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탁하시나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복음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 갇혀 할 수 없었던 사역들을 다른 형제와 동역자들이 채워주고 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형제와 동역자들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과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생각나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이 생각나신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이제 채우겠다. 이게 무슨 뜻이었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해서 사도 바울이 더 채워야 할 고난이 있다는 뜻이었나요?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이 구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이 자리를 지금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계시지 않는데 그 자리를 이제 누가 메꾸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신 채워 고난받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시겠다. 이런 말씀이었죠. 형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제는 이 땅에서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바로 여러분과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한 형제 된 자, 함께 종된 자, 함께 일꾼 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로 불러주시며 우리를 예수님 자신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읽고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 같은 쓸모없는 이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형제로 여기시고 또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까지 여겨주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만 친구는 다 모든 것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친구에게 맡기시듯 형제에게 맡기시듯 자신과 같은 아들에게 맡기시듯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없어서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 자리까지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 하나님도 한 동역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시어 한 마음과 한 사랑 안에서 하나된 뜻을 품고 일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만 우리를 참아들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뤄가게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고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직분자들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욱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형제와 동역자로 살아가십시오.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서 일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처럼 일하라고 하십니다. 일하라고 하니까 또 행위 중심으로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삶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 없죠. 왜? 다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영광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며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질서 속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참여하며 서로 세워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복된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형제와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서로서로를 형제와 동역자로 여기며 늘 화목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품고 더욱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3장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